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와 구약 민수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잡을 데 없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영광스러운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었습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덕분에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와 통찰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된 것입니다. 그 계획은 때가 무르익으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미리부터 그렇게 되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인데 우리는 맨 먼저 그리스도께 희망을 두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의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당신께 속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표로 약속하셨던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나머지 다른 약속도 받게 되리라는 보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주 예수를 충실히 믿으며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들은 뒤로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며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스러운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내려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밝아진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얼마나 풍성하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떨치시어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에서는 당신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까지 그 어떤 이름의 세력보다 훨씬 높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시고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완전히 채우시는 분입니다.
여기는 KNLS, World Christian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민수기 제24장.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주님의 눈에 좋게 보였다는 것을 알고는 매번 의뢰하던 것처럼 마술을 쓰려 하지 않고 대신 광야 쪽으로 얼굴만 돌렸다. 발람은 눈을 들어 지파별로 진을 친 이스라엘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 그는 애언을 선포하였다. 부오르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환상으로 전능자를 뵙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게 뜬 사람의 말이다. 야곱아, 너의 장막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이스라엘아, 너의 사는 곳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계곡처럼 뻗었구나. 강가의 동산 같구나. 주님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구나. 냇가의 백향목 같구나.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뿌린 씨는 물을 흠뻑 먹을 것이다. 그들의 임금은 아각을 누르고 그들의 나라는 널리 위세를 떨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그는 나라들, 곧 대적들을 집어삼키고 대적들의 뼈를 짓부수며 활을 쏘아 대적들을 꿰뚫을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린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일으킬 수 있으랴. 너에게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발락은 발람에게 크게 분노하여 주먹을 불끈 쥐고 떨면서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부른 것은 내 대적을 저주하여 달라고 부른 것이었소. 그러나 보시오, 당신은 오히려 이렇게 세 번씩이나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었소. 이제 곧 당신이 떠나왔던 그곳으로 빨리 가버리시오. 나는 당신에게 후하게 보답하겠다고 말하였소. 그러나 보시오, 주님께서 당신이 후하게 보답받는 것을 막으셨소.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나에게 보내신 사신들에게도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발락 임금님께서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주님의 명을 어기고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합니다. 이제 나는 나의 백성에게로 갑니다.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앞으로 이 백성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부오르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주신 지식을 가진 사람의 말이다. 환상으로 전능자를 뵙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게 뜬 사람의 말이다.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다. 나는 그 모습을 환히 본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모습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설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마를 칠 것이다. 셋 자손의 영토를 칠 것이다. 그는 에돔을 차지할 것이다. 대적 세일도 그의 차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힘을 떨칠 것이다. 야곱에게서 통치자가 나와서 그 성읍에 살아남은 자들을 죽일 것이다. 또 그는 아말렉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선포하였다. 아말렉은 민족들 가운데서 으뜸이었으나 마침내 그는 망할 것이다. 또 그는 겐 족속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선포하였다. 내가 사는 곳은 든든하다. 너의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다. 그러나 가인은 쇠약하여질 것이다. 아시리아의 포로가 될 것이다. 또 그는 예언을 선포하였다. 큰일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때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으랴. 함대들이 키프로스 쪽으로 온다. 그것들이 아시리아를 괴롭히고 에벨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마저도 망하고야 말 것이다. 발람은 급히 길을 떠나서 그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 발락도 제가 갈 곳으로 갔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전도활동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개종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이 개종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종이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연구하는 여러분을 위해 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석 달 동안 회당에 나가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유대 사람들과 토론도 하고 그들이 알아듣도록 설명도 하였다. 그러나 어떤 유대 사람들은 더욱 마음이 굳어져서 믿으려 하지도 않고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도를 사람들 앞에서 비난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원으로 가서 날마다 토론을 벌였다. 두 해를 계속하는 동안에 아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모두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셨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닿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서 앓는 사람에게 얹기만 하여도 병이 나았으며 악한 귀신들이 떠나갔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다니며 떠돌아다니는 유대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의 이름을 빌려 악령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 하였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령한다 라고 말하였다. 높은 유대 사람 제사장인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귀신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러나 너희는 누구냐? 그러고 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덤벼들어 모두를 짓눌려 이겨버렸다. 그들은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 예수의 이름이 더욱 영광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의 악한 행위를 숨김없이 고백하였다.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책을 모아놓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버렸다. 그 책값을 모두 계산해 보니 5만 드라크마나 되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은 널리 퍼져나가고 더 힘을 떨쳤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때 이곳 에베소에 들렀었고 바로 앞장인 18장 21절에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는 약속 아닌 약속을 한 것이 이렇게 지켜짐을 봅니다. 하나님의 진실된 종은 입에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킬 각오로 살아야 함을 배웁니다. 이제 바울의 세 번째 전도여행은 에베소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하여 온 아시아의 복음이 확산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최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로 권면합니다. 물론 바울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비방하며 나서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훈련할 사람들을 구별하여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 결과는 소아시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일찍이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행하셨던 5장 15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우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라는 기적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역사를 바울 사도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유명하게 되어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므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는 같은 역사를 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부러웠던 당시에 거짓 종교꾼들은 그것을 흉내내다가 어려움과 수치를 당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구원의 진리가 더 힘을 얻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람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거짓으로 큰 채 하던 것들을 불태우는 하나님의 생명과 빛의 역사가 온 아시아를 뒤엎게 됩니다. 마침내는 앞에서 계속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2장 47절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는 12장 24절 그리고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는 16장 5절 같은 생명의 역사가 이 아시아에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고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8절에서 10절의 말씀 중심으로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는 내용을 봅니다. 역시 어느 곳에 가든지 회당에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곳은 회당이었고 어디에서나 같이 두려움을 모르고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다른 모든 이론을 제쳐두고 예수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을 계속하게 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8, 9절에 그랬습니다. 석 달 동안이나 회당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경우는 바울의 복음 증가하는 데 있어서 흔치 않았던 경우로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렇다고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것은 아닌 것도 지금까지 바울의 전도여행에 다르지 않았습니다.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반대쪽에서는 어둠의 하수인들이 반항하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을 구별하고 석 달 동안 회당에서 얻은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특별히 두란노 서원이란 또 다른 장소에서 날마다 가르칩니다.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10절에 가르치는 일을 2년여를 하는 동안에 대부분의 아시아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11절에서 16절에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심을 봅니다.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에게 있었던 희한한 일은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5장 15절 16절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우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모습을 11절에서 12절에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아직도 불신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언약을 먼저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일하면서 쓰던 앞치마조차도 이 기적의 도구로 쓰이는 그런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는 마가복음 16장 20절 마지막 절의 사실적인 복음의 능력이 확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은 흉내낼 수 없었습니다. 13절 14절 같은 경우죠.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도를 믿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의 눈을 속이던 어떤 유대인들이 예수도의 이름을 시험적으로 사용해보고 심지어는 유대교의 제사장의 아들들조차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봤지만 믿고 순종하는 것과 단순히 이름을 사용하는 것과는 다름을 증명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상하고 수치를 당하고 말죠. 15절 16절입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사실 귀신이 먼저 압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아들이 오셨음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알아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기적을 행하는 것조차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행한다고 빈정거렸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이나 누가복음 11장 15절 같은 경우에 볼 수 있죠. 그럼에도 귀신들은 틀림없이 예수를 알아봤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마가복음 3장 11절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야고보는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에 삶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 관념적인 믿음을 경계함을 듣습니다. 세 번째로는 17절에서 20절의 말씀 중심으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모습을 봅니다. 경건은 절대로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이죠. 거짓된 사람들의 바울 흉내는 오히려 실패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이라면 거기에 놀라지 않을 강심장은 없습니다. 거기는 인종이나 종교가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그랬다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18절에 그랬죠. 이제 하나님의 빛을 제대로 맛본 사람들은 그 빛 앞에 드러나는 자신의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먼저는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먼저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주여 누구시니까?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22장 6절에서 7절이죠. 빛의 역할은 어둠과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되어 결국 모든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자신이 죄인됨을 확인하게 되고 사죄를 믿고 자복하여 용서받고 사죄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들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19절이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실제적인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람들의 변화가 대단히 실제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습니다. 20절이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람이 세력을 얻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야 하고 세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어두운 세상의 변화도 다른 방법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희생 앞에 설 때에 죽어 마땅한 것을 알게 되고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에 더해질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你住。
잠언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함께 읽으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네, 잠언 6장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는 이웃을 위하여 보증인이 되는 문제를 이야기했고, 6절부터는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살다 보면 좋은 뜻에서 이어진 관계가 보증 문제로 매우 곤란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지독하게 게으른 사업 파트너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으른 파트너가 바로 나일 수도 있습니다. 6장 6절 말씀은 게으른 자여 하고 부르면서 시작되는데, 지혜로운 길을 걷기 시작한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 경고가 절실하게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와 닿을 것입니다. 천하 만물이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기 39장에서 여러 생명체가 살아가는 방식이 얼마나 오묘한지, 그에 비해 우리의 지식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여러 경우를 통해 설명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잠언 6장에서는 개미를 예로 들고 있는데, 앞으로 30장에서 동물들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6절에서 아버지가 주는 명령을 보면 가라, 보라,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단순히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조사하면서 열심히 연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개미가 살아가는 모습을 자세히 연구해서 지혜를 얻으라고 했는데, 개미에게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데니 페틀로는 월간 성경연구지 Truth for Today에 기고한 글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교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이야기한 세 가지 교훈을 중심으로 우리가 직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개미는 모범적인 직업 윤리를 내면화하고 있습니다. 개미는 시키지 않아도 일합니다. 물론 그 부지런한 개미 군락 안에도 일하지 않고 쉬는 개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고 있는 그 개미들도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일하던 다른 개미가 지치면 그때 일을 시작한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효율성이라는 면에서도, 한 사람의 지속적인 업무 수행이라는 면에서도 개미는 정말 모범적인 일꾼들입니다. 일을 맡은 사람은 누가 시키든 시키지 않든,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알아서 해야 합니다. 7절 말씀에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근로자에게는 감독자가 필요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밤낮 없이 일만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의 일을 하듯 열심히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잘 쉬어야 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놀기도 잘한다는 말은 그냥 생긴 말이 아닌 듯합니다. 맡은 일을 열심히 하되 늘 일만 하는 사람은 되지 맙시다. 놀 때 재미있게 놀 때 방탕함에 빠지지는 맙시다. 둘째, 개미는 언제 일해야 하는지를 알고 일합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라는 말씀에는 일할 시기를 잘 판단하는 개미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개미는 그냥 바쁘게 왔다 갔다 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먹이를 저장하기에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를 잘 알고 일합니다. 언제 일해야 하는지, 주로 추진해야 하는 일은 어떤 것이고 부차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일은 어떤 것인지 잘 판단하고 일하는 우리가 됩시다. 전도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셋째, 개미는 선견지명을 갖고 일합니다. 8절 하반절에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미는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개미는 현재만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적절히 대비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삶의 첫날처럼 그리고 마지막 날처럼 살라는 말이 있죠. 참으로 멋진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음에 새겨야 할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개미에게서 받는 교훈을 더해야 합니다. 오늘을 충실히 살되 영원한 나라가 다가오고 있음을 인식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이 우주가 불에 타서 없어지고 우리가 알고 있던 시간관념이 사라지는 때입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듯 영혼들이 천국과 지옥 가운데 어느 한 곳으로 향하여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때가 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짧은 삶은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6장 9절부터의 말씀은 제가 처음 읽을 때부터 굉장히 강렬하게 와닿았던 말씀인데, 입시학원에 이 내용을 붙여놓는 경우가 있다는 말을 듣고 조금 씁쓸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한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네, 옛날 우리 조상님들의 경우는 농사를 짓는 분이 대다수였죠. 그래서 아침에 아주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목장 일은 더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일찍 일어나서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언제 잠자리에 들어 몇 시간을 자면 되는지가 대충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산업이 발달하고 서비스 산업과 컴퓨터 관련 일들이 많아지면서 학생들과 연구원들과 직장인들이 잠을 자는 시간이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맡은 일의 성격 때문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이 불가능한 분들은 잠언 6장의 이 말씀을 더욱 마음에 새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새벽 시간을 쓸 수 없다는 것을 변명거리로 삼을 것이 아니라 피로를 풀고 건강을 유지하기에 적당한 수면 시간을 확보해서 잠을 푹 주무시고 필요 이상의 시간을 침대 위에서 보내는 일은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일할 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쉴 시간에 푹 쉬고 잠잘 시간에 편안히 잠드는 삶을 살고 있는 젊은이라면 그 내면에 지혜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는데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는 생각이 반복적으로 밀려온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시작하는 걸 겁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세상과 정면으로 마주대야 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대부분의 경우는 이 정도까지 심각한 사태가 아니라 그냥 좀 피곤한 경우이겠지만 내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있지 않은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직면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게으름이 가난을 불러오지만 가난이 게으름의 증거는 아닙니다. 가난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삶에 게으름이 자리를 차지하고 눌러앉는 일이 없도록 마음을 부지런히 청소해야 하고 가난한 사람을 볼 때에는 지금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신의 약점과 주변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며 지혜롭고 기쁘게 살아가는 길이 성경에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가운데 개미에게서 배운 교훈에 따라 부지런히 살면서 영원을 준비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렇게 살면 가난이 밀고 들어올 틈이 없고 염려가 자리 잡을 자리가 없고 영원한 미래를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화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이고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고 신앙을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소개하는 찬양은 우리 마음으로 노래하는 아카펠라입니다. 여기서 일일이 이름을 밝히진 않지만 본 방송을 위해 아름다운 찬양곡을 제공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하게 보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
세상의 장벽이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저희가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이 방송을 통해 저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백성들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목격하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를 갖고 제한된 기간을 살아가는 저희가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하오니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일터에서의 관계에서 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먼저 용서하는 자가 되도록 이끌어주시고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기를 소망하오며 저희의 구원자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